오늘은 그러면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이제 그 18절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내용을 저희가 오늘 다볼 수가 없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처음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 내용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냥 구원이 된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이 전까지 보면은 네 번이나 제시를 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이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아니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데, 거기에 그 노예들이 지금 있는데 그 노예들을 데리고 나온다.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참 불가능한 일인가. 여러분한테 시키면 그뭐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하면. 죽으러 가는 건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모세도 쉽게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지금 현실에서 자꾸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디자인들은 다 어떠한가, 이런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자기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큰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어떻게 이 일을 할수 있겠는가?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유,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는가 하면 우리는 금방 아마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못하느냐? 그러나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떠들던 것도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다 없어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믿음과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인가? 어느 정도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거를 알아야 거기를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가 의심이 있고 하면 이게 믿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자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자꾸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 삶도 이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그것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을 알므로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이 방법, 하나님의 디자인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방법, 또 하나님의 그 디자인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알라고 하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압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참 경험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희가 거듭나는 걸 느낀 적이 없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즉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출애굽기에 이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애굽으로 가기 전 먼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없고, 또왜 애굽으로 가는 그참 이유, 지금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나오는 그참 이유도 말을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안 했을까? 근데 인간 수준에서도 생각해 봐도 자기가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낸다고 하면 장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자기 지금 사위가 애굽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나오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물론 그건 인간 수준에서 이드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두려워해서 말을 안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모세가 아직도 확실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그 확신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라고 했는데 가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고냐 하면 19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직도 미디안에 있는데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런 말을 또 해주신단 말입니다. 좀 모세가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또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이 있고 드디어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그 이적을 바로 왕그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아,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모세로서는 힘 빠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예요? 그러나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를 읽으실 때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아니 지금 모세 보고 가서 구원해라. 너가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그래 다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마음을 내가 오히려 강팍해 해서 안 내줄 거라.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라,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 왕을 강팍케 하여 백성을 내어주지 않게 하리라. 이 내용은 우리 다음번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건 다음번에 하는데 오늘 중심은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구절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바로 왕의 아들이 비교가 됩니다. 즉, 나의 아들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똑같이 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 너가 지금 네 아들을 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인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 영적인 우리 이해가 여기 들어가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전 죽은 거죠. 그렇게 내 아들 이스라엘을 계속 노예 상태에서 내어놓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나도 똑같이 너의 아들을 죽이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보면 구원은 즉 출애굽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지금 구약의 수준 즉 예표 수준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령이 주어져 생명이 주어지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이 주어진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을 놓아서 뭘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모세도 이제 바로 왕에게 그런 소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서비스라 그러면 우리 저희 뭐야 한국말로 섬긴다 그러면은 좀 뉘앙스가 탁 안 오는데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면은 뉘앙스가 옵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라. 즉 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뭐 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해갖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안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이유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어쩌느니 뭐 천국도 천국에 무슨 뭐 금으로 땅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꽉 차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어 주어지는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 천국의 삶이 지금 그 삶인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네. 이 현실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 뭐 오후가 이제 저녁이 다 돼가는데 오늘 난 왜 살고 있느냐?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사는 건데 이 세상 삶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꼭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지. 그게 뭐 뚜렷하게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데 뭐 워낙에 이게 힘들어지니까 삶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기독교인들도 자꾸 잊어버리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이 세상 삶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회의 이 말씀, 사역,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에 와야 이게 올바로 깨달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하나님과 기도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싹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 주일이라도 와야,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자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사는 건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결론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 즉, 출애굽은 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장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 그 시편 9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예수님도 이 부활,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서부터.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이제 부활하시면서 참 아들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즉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즉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지금 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이제 이렇게 부활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죠. 즉, 메시아가 죄를 졌으면 부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부활을 못하면 끝난 거죠. 근데 부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들 되는 거하고 연결되시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예.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들인 것이 이제 완전하게 증거되는, 이런 건데, 여러분과 저도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들이 되었음을 인정하게끔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인정이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어디 가셔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좀, 돈 사람 같이 볼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육체적인 부활이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완전히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안 돼요?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로서 이 아들이 된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도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홍해를 들어가서 죽고 홍해를 나올 때 부활하는 모습, 즉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하는 모습도 여기에 분명히 보여질 때, 이들은 이제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나 예표 아들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예표적인 아들. 뭐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표적인 아들이라 그러면은 참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예.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지옥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라 예표적인 아들. 그러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예표적이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예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예표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신명기 이 조금 있다 읽죠.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 구원 역사 수준에서 지금 여기에 어떤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탄.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탄의 아들. 사탄의 아들은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 사탄의 아들은 불순종의 아들 또 진노의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현실을 예표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그런 모습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로서 아들 이스라엘을 안고 나오시고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 또 8장 5절에 가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나 예표 수준의 아들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참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왜? 참 아들이 와야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만 짓고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도 인정을 안 하죠. 이런 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도 구약에 나오죠.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런 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구약의 아들들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구약의 아들을 나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쁜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창세전에 선택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 죄를 아무리 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해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아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주죠. 앞으로 이제 날이 오는데, 즉 메시아의 날이 오는데, 그때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내려지고 복이 내려져서 결국 그 아들을 끝까지 안 버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구원의 그 현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새로운 출애굽, 참 출애굽, 이 참 죽음에서의 부활, 세상에서 출세상, 그날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20절에 에브라임은 즉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궁휼히 여기리라. 이런 모든 내용이 호세아 11장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 종합이 되어 있는데 그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장자가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서 그리고 복을 주시고 하는데 참 말을 안 듣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 출세상, 예수님이 그 출애굽이 예표하고 있던 출 그 세상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참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루시죠.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이 구절, 그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베이비 때그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고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마태가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즉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즉 출애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참 출애굽, 즉 참 죽음, 참 세상, 그래서 참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출애굽 그 내용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 우리도 사탄의 노예로 죽었던 자들, 죄의 노예로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 구원이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적으로는 벌써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 이 현실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이 출애굽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이 뭐야 좀 문제가 너무 이렇게 자주 들어서 그런 것도 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그의 아들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그 호세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면서 25절 26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조금 그 뭐야 인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쓰는 내용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즉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그냥 옛날 얘기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고, 왜 예수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지.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의 지금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기에도 엄청난 또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다. 왜 누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까? 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이 남자들이 남자 중심으로 남자를 위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그러는데 왜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자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게 예표 수준에서는 정말 아들, 이 세상적인 아들만, 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출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장자,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께서 모든 유업을 이어받으실 분인데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부자 아버지를 갖고 있으면 그 유업을 상속받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다 받는 거죠.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서 문제예요. 세상 돈으로 얘기하면 금방 실망이 날 텐데. 그쵸? 여러분한테 뭐 진짜 엉망장자 아버지가 지금 다 물려주고 갔으면 그 실감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게 이게 보여야죠. 안 보여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뭐가 지금 부족해요? 뭘 안 주셨어요?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럼 내일부터 당장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살 때 조금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좀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딱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오바마 아들이라고 딱 되면, 아, 달라지죠, 태도가.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게 초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안 주어지는 건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숨기는 그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에리트로 사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뭐 생각도 안 나지만 생각이 나도 나가서 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참 현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양자 아들들이 된 것이죠.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은 그 아들로서 받는 모든 그 권위와 영광과 이 법적으로 다 똑같이 참 아들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이 되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뭐예요? 이게 형제란 말입니다. 브라더.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 그 세상에서는 창피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갖고, 아, 저 사람이 내 뭐 형이라든지 내 동생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에 가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게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 우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브라더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 내용이 이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들이 된 건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브라더가 되어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 하나로 모자라요. 아니, 하나가 모자란 게 아니라 두 개로도 모자르고 세 개로도 모자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웬만하면 하나죠. 내 형제면 내 형제지. 내 형제가 됐다가 그가 또 내 저희 뭐야 남편도 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의 관계 하나로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 왕과 그 백성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면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엄청난 관계로 하나님과 사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한두 개로, 세 개, 네 개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늘은 포커스가 형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저희 뭐야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위치에 놓고 계세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엄청난 복을 지금 주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 감격함이 없어요.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불쌍한 삶이 돼버립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상속을 받는 유업을 이을 자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천국을 주시는 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어느 다른 나라, 다른 왕국, 뭐 미국보다 뭐 세상에서 더 좋은 나라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뭐 느낌이 안 오실 거지만 어쨌든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 내가 바로 그 나라 왕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 어떻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이고 어느 정도로 그걸 기쁘게 우리가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 그 우리 아버지 왕국.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나 잠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고 뭐가 꿀리게 되는 겁니까? 그저 세상식으로 판단을 하니 좀 가진 게 없고 좀 유명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걸로 기죽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아들인데 왜 그 현실이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약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건지. 근데 결국 답은 그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그 글자만 믿나 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실제적인 그 현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안 믿으니까. 정말 정말 진짜 엄청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 천국 배짱을 좀 가지시고 이 천국의 그, 야, 우리가 좀 뭐야,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 보통 엄청난 구원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구약 수준에서 이렇게 세상 구원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세상 수준을 지나서 그 천국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문제죠. 그죠? 세상 수준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결국 그냥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이 세상껏 구걸하는 수준이 돼버리면, 아,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이거에 너무너무 이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야, 정말 한심한 짓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어떤 영광이 주어졌는가. 야. 그 바로 왕에게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자기의 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 너의 아들을 죽이리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그 바로 왕의 아들들이었다 이 말이죠. 사탄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그 받게 되는 영광도 우리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되게 엄청난 겁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결국 바로의 아들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아들들로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이제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벌써 이루어진, 이미 이루어진 현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의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현실을 좀 제대로 믿으시고 그 현실에 맞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포커스, 그런 목적,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생각하면 제가 아무 말도 정말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 그리하여 이 엄청난 구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엄청난 복이, 엄청난 영원한 현실이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통해 항상 깊이 생각하며 기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